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재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가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를 끝맺는 시간인데요. 기드온도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보다 훨씬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젊었을 때는 타락한 생활을 해서 어머니의 속을 엄청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살린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원래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찾기 위해 젊어서부터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마니교도 믿어봤고 플라톤주의라는 철학에도 빠져봤죠. 이것도 저것도 다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쾌락에 빠져 여자와 동거도 했답니다.
내적인 갈등에 가득해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거스틴은 성경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그동안 죄악된 쾌락에 젖어있던 터라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는 믿었지만 그의 삶은 신자의 삶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늦은 여름, 정원에서 사색을 하던 어거스틴은 윗집들에서 어린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신기하게 생각한 어거스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펼쳤는데 그의 눈에 띈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찔렀지요. 어거스틴은 펑펑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그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모든 폭풍이 가라앉고 갈등이 해소되었지요. 어거스틴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고 수도사가 되었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쳐졌어요. 기드온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의 말년은 젊은 시절에 비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삶을 살았답니다.
나중에 나올 삼손과도 대비되는 삶인 것 같아요. 삼손이야말로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처럼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미디안 근대에게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게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마지막에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큰 도움을 주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누가 봐도 질 것 같았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거의 이긴 전투에는 숟가락만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너무도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가장 하찮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사려깊고 온유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세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도망친 미디안의 잔당을 마저 처리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 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둘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여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심문하매 숫꽃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골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골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요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렸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숫꽃이란 곳에 이르러 한숨 돌리기로 하고 그곳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청합니다.
숫꽃은 갓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위치해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 곡식이 많이 나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죠. 그러니 기드온이 숫꽃 지역에 군량을 요청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꽃의 지도자들은 기회주의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떡을 요청하느냐는 것이었죠. 이것은 혹시나 기드온이 전쟁에서 졌을 경우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식량을 대준 것 때문에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승리를 주시기를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숫꽃에서 식량을 얻지 못한 기드온은 바로 옆에 성읍 분후엘에 가서 다시 식량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분후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숫꽃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와 아주 달랐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억지에 대해 기드온은 온유하게 반영했었어요. 그러나 숫꽃과 분후엘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숫꽃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후엘에게 했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후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홀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숫꽃 사람도 분후엘 사람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도 온유하게 상대했던 기드온이었는데 이번엔 왜 달랐을까요?
일단 첫째로는 자신의 친족들을 죽였던 세바와 살문나를 빨리 추격해서 잡아들여야 하는데 식량의 보급이 늦어져서 그들을 놓칠까 봐 초조했기 때문이에요. 숫꽃과 분후엘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해서 식량 보급에 시간이 지체될 동안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기력을 찾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또 모든 친족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몇 명은 포로로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뒤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시간을 끌면 포로들은 죽음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괘씸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설득했던 그 마음으로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전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미디안의 잔당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히 나를 의심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도 기적적으로 쉽게 이겼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욕할이 축소되어 버리고 만 것이에요. 무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 목록에 올라갈 만큼 훌륭했던 기드온의 믿음은 어디에 간 걸까요?
저와 친한 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불경한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눈에 커다란 콩깍지가 씌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한심한 한량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해도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단 한 사람 기드온이 마치 사막에서 생수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가장 잘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에 남은 기드온은 말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미디안 군대와 용감하게 싸웠던 모습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잘하고 열심히 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면서 자신이 숫곡과 분우엘 주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숫곡의 장로들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고 분우엘 사람들은 망대를 헐고 죽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친족을 죽였기에 그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승리를 거둔 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추앙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걸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리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무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승리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 착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대항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왕을 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 동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와 그에 따른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뒤 인간 왕을 세워서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이 대답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목록에 이름을 올린 사람답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자마자 기드온은 다른 잘못을 저질렀어요.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자기의 수고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에 응답해서 전투에서 얻었던 미디안 족속의 탈취물들을 모두 바쳤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오는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인데도 그 성공을 스스로 획득했다고 착각하고 그에 따른 칭찬과 영광을 나 홀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 역시 이 함정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사사기 8장에서 보인 기드온의 모습은 앞선 7장 15절의 감동적인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우리 그 사사기 7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끔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근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자신을 하찮은 보리떡으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꿈과 해몽을 들고 적군에 둘러싸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에 취해서 이스라엜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죠.
아시다시피 에봇은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돌이 달려있는 옷으로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에요. 사사시대의 성막은 실로에 위치해 있었지요. 이 에봇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또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있었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거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정이 무너졌고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가졌던 경외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이라도 얼마나 쉽게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높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놀라운 성공이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기드온의 말년의 삶이 우상 숭배로 끝난 것이 너무도 슬프네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자 선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이 그랬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나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배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실패도 성공도 맛볼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실패했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공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와, 오늘이 2025년 우리 또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네.
와, 한 해 돌아봤을 때 이렇게 좀 감사한 것이 있으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25년 한 해 동안 사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문제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참 감사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참 귀한 고백입니다. 네.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2025년 상반기쯤에 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잠깐 보냈었는데 잘 완쾌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또 은혜에 너무 감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고난도 건강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한 우리 두 분은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마음 모아서 신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 제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고 싶지만 나의 감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김미수 선배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리에 또 북조선 우리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신방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참 이 시간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미소 선배님이 읽어줄래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이러한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네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연히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예언 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에 둘로 하나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그러고 앙앙대고 지내고 있잖아요. 남조선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조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극단에 치우쳐져서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의견 분열이 심각한 것 같아요. 한쪽이 죽든지 망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지경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보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시는데 계명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념, 사상,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폐하셨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평안을 정하고 그 둘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답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언자매님이 에베소 2장 16절 미소점이 17절 읽어줄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둘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남조선은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의 먹거리를 하고 다니는 신자들도 많고요.
그럴 정도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해답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그 십자가를 걸어놓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원수된 것이 원수된 것으로 남아있고 두리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제가 종이에다가 빛이라고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게 뭡니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요, 빛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빛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글씨만 빛입니다. 그 빛이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를 들고 집안에 있는 불을 모두 꾸면 집안을 밝게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에 쓰인 빛이라는 글씨는 진짜 빛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건 무늬만 빛일 뿐이지 진짜 빛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라고 외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능력을 상실한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일까라는 말씀이죠?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무늬만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해야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인데요. 순종보다 더 강한 단어지요.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군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겠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네, 미국 영화 중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순환이 담긴 영화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든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몸에 진이 다 빠진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나중에 또 쓰러졌어요.
맞아요. 기진맥진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다시 짊어져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정말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올라가면 살려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고난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꺼려지는 자리, 가기 싫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다시 지고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지만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 산타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산타할아버지를 찾지만 사실 산타할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어린이는 없잖아요. 산타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산타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분이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는 하나님은 참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두 분의 귀한 생각에 참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많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외로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조선에서도요, 군대를 가면 내 직속 상관에게만 순종을 해요. 육군 병사는 해군 장군에게 명령에 그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같은 소대원이고 같은 분대원이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나는 여기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면서 세상 이야기에 순종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면 선악과에서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안 죽는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다르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특히 남조선에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 게 괜찮겠느냐. 결국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괜찮아. 그건 그냥 고리타분한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요즘 세대에게 맞는 말은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괜찮다라는 거에 더 호감을 갖는 거예요. 괜찮더라. 괜찮을 거야. 이래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괜찮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시잖아요. 사탄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네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권세를 다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때부터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하는 장면 가운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느냐?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 그 다스리는 세상이 모든 것 다스린 것을 언제 넘겨줬느냐?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서 다 넘겨준 거예요.
목사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이렇게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은요, 소속을 결정해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잖아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양치기로 생활하고 그 다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해서 생활을 하는데 120년 동안 인생 경험이 담긴 얘기를 세 편의 설교로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세대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핵심 요점이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내가 잘 사는 비결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결론이라는 사실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순종의 정신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순종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를 살아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예배는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순종의 정신을 잃지 않고 2026년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네요.
목사님, 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겉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능력이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또한 용서받았고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2025년 이 마지막 이 예언자매 고백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수자매님.
네, 저는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십자가 안에 담긴 순종의 그런 마음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6년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갖고 그리고 순종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고요하고 잠잠하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아멘.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도다.
아멘.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 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한민족 위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민족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민족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용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민족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한민족에게 정쟁과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멘.
1903년에 있었던 원산과 부흥과 원산의 부흥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 한민족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 주님 다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함께한 모든 우리 북조선 신작 가운데 우리 예언자매와 미소자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장.